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수요일 부요이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영국에서 개막한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목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관련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고 모태기 외무상은 말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만찬 회동에서 G7 장관들에게 최근 완료한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G7 외교장관들은 4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중국, 이란 문제를 비롯해 미얀마 정세 등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수장이 5일 영국 런던에서 3자 회동할 예정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모태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장관들은 회동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한 3국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한일 3국 외교수장의 회동은 1년 2개월 만이며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동은 미국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태기 외무상과 정의용 외교장관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한일 양자 회동은 현재 계획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유엔 안보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고위급 회담 참석 초청에 블링컨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표하는 다른 외교장관들의 참석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국제평화와 안보, 다자주의, 그리고 유엔 중심의 국제체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세계적인 위기 해결을 위해 다자주의가 올바른 탈출구를 대변한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의 만남은 지난 3월 알래스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일 성명에서 제프리 펠트만 대사가 오는 13일까지 이집트와 에르트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정치, 안보,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이끌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펠트만 대사는 이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 지역 전체에서의 미국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샹그릴라 아시아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올해 행사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국과 인도가 10억 파운드 상당의 민간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가진 화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우리가 맺은 협정이 영국과 인도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과 인도는 기본적인 가치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교역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 지배력 향상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 콜로세움을 아십니까? 검투사가 맹수와 결투를 벌이고 수많은 관중의 함성이 쏟아졌던 2000년 역사의 유적지인데요. 로마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인 이 콜로세움이 곧 제 모습을 찾기 위한 중요한 바닥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쓰였죠. 최대 수용 인원 5만 관중을 자랑했던 이 초대형 원형 경기장은 고대 건축 양식의 교과서라는 수식어도 따르지만 외형이나 내부가 훼손된 아주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경기장 바닥을 제거하면서 검투사와 맹수를 가뒀던 그 지하 비밀 통로를 발견한 뒤에 관광객들한테 공개하면서 지하 공간이 그대로 드러난 형태로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콜로세움 재건을 위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겁니다. 3,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바닥층에 나무바닥을 깝니다. 나무바닥은 접을 수 있는 수백 장의 목재로 이루어지고요. 필요하면은 바닥을 걷을 수 있고 또 평소에는 지하 공간으로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한 2,200만 달러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2년 뒤 2023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중앙에서 수만 관중의 함성을 들었던 검투사들의 시선과 느낌은 어땠을까요? 콜로세움 바닥층이 완성되면 검투사가 섰던 그 자리에서 360도로 콜로세움의 위용을 둘러볼 수 있게 되고요.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의 역사 문화를 자랑할 대규모 문화 행사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러시아 정보기관 GRU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5일 수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서쪽으로는 양덕, 수풍, 자강도 지역으로 오전 한때 비 내리고 동쪽으로는 김영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 내립니다. 자강도 일부,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은 오후까지도 비가 이어지는데요. 평안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지역 오후에 맑은 하늘 열립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장젠과 삼지연에는 오전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삼지연이 영하 1도, 장전은 13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7도까지 오르고 원산 장전 22도입니다. 동해상 오전까지 흐리고 비 내리다가 맑아지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5m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9도에서 시작돼서 19도까지 오르겠고 신의주는 9도에서 20도입니다. 개성 9도에서 19도, 원산 12도에서 22도, 함흥은 9도에서 21도, 청진은 8도에서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도 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정 구성 마감 시한이 4일 자정으로 만료됩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영내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을 완화할 걸 회원국에 제안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까?
네, 인도가 4일로 누적 확진자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사이에 35만 7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약 2,02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여전히 하루에 30만 명 넘게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3일째 하루에 30만 명 넘는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떻습니까?
네, 사망자도 7일째 3천 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사이에 사망한 사람만도 3,400명이 넘는데요. 전체 누적 사망자 수는 약 22만 2,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밀려드는 시신을 처리할 장소가 모자라서 공원이나 주차장, 공터 같은 곳에서 대규모로 화장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인도의 의료 체계도 지금 거의 마비 상태라고 하죠.
네, 병원마다 쏟아지는 환자들을 치료할 병실이나 의료진은 물론이고 산소통, 보호장비 같은 필수 의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병원에 비치돼 있던 이 산소통이나 마스크 등을 사람들이 훔쳐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도가 한동안 이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는 것 같았는데 최근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된 이유가 뭡니까?
네, 올해 초에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는 것처럼 보이자 인도 정부가 방역 지침을 서둘러 완화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전파력이 크고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이 변이 바이러스 출현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인도에서 최근 아주 큰 축제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세계 최대 힌두교 축제 가운데 하나인 쿰부 멜라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기간에 인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 힌두교 신자 수백만 명이 몰려들면서 확산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인도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인도 최대 야당인 국민회의의 라홀 반디 대표는 4일 트위터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관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기 전에 즉각 전국적인 수준의 봉쇄령을 단행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죠?
네, 최근 서벵골주를 비롯해서 4개 주 그리고 연방 직할시에서 지역의회 의원들을 뽑았는데요. 모디 총리의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은 두 곳만 이기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디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는 집권에만 집중한 데 대한 민심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는 경제 위축을 우려해서 전국적인 봉쇄에 소극적인 데다가 대규모 유세 활동까지 강행해서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자, 인도의 백신 접종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네, 13억 인구 가운데 두 차례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2%에 불과하고요.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약 9%입니다.
인도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네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네, 백신 물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오해도 이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은 현재 유엔 팀들이 현지 라디오 방송과 함께 인도 전역의 시골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효능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인도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3일 산소통과 보호기구, 마스크 등 의료품을 실은 미국의 군용기 두 대가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또 두 대의 군용기를 보낼 예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다른 여러 나라도 지금 의료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편으로는 인도에서 출발하는, 입국하는 그 사람들을 금지하는 조처 취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고 하죠?
네, 미국은 4일부터 인도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도에 체류 중인 미국민에게 가능한 빨리 인도를 떠날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인도발 항공편의 운항을 금지했는데요. 호주 국민의 경우 인도에 체류하다 입국하면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도 인도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구성 마감 시한이 임박했네요.
네, 4일 자정으로 연립정부 구성 시한이 종료됩니다. 이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연립정부 구성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정치 구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석은 총 120석인데요. 여러 정당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선 후에 비슷한 성향의 정당들끼리 연합해서 정부를 출범시키는 이 연립정부 형태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몇 석이나 얻었습니까?
네, 30석을 얻어서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61석, 과반의 석에는 한참 멀어서 다른 우파 정당들과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8일 동안 연정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파 정당들의 결집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 네타냐후 총리가 확보한 지분은 50석이 조금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과거에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였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이끄는 야미다당, 그리고 기데온 사르 대표가 이끄는 뉴 호프당이 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부정부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최근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의 행사에서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막판까지도 협상에 나섰다죠?
네, 네타냐후 총리가 3일 베네트 대표를 만나서 총리직을 번갈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베네트 대표가 먼저 총리직을 맡으라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베네트 대표는 나는 결코 네타냐후에게 총리직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연정 구성을 요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에 실패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14일간의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정을 구성할 새로운 후보를 아예 새로 지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회에다가 지명권을 넘겨서 의회가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다 실패하면 이스라엘은 올 가을에 또다시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2년 새 총선을 5번이나 치르는 겁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지난해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역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완화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을 했다고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외국 관광객의 역내 비필수 여행과 관련해서 부과한 제한을 풀 것을 EU 회원국에 제안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네, EU는 현재 EU 외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유는 이 코로나 방역이 잘 된 7개 나라 관광객의 역내 비필수 여행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EU 집행위원회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누구나 EU 나라들을 관광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EU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최소한 14일 전에 EU가 승인한 백신 최종 접종을 마친 사람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만 관광객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또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싱겐조약 가입국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도 적용될 전망인데요. 싱겐조약이란 비자 없이 각국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경 개방 조약을 말합니다. 또 새 규정은 필수 여행이나 EU 회원국 시민들, 그리고 장기 거주자와 그 가족들에 적용되는 기존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유럽연합 EU가 승인한 그 코로나 백신 뭐가 있습니까?
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그리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백신 등 모두 4개입니다. 이 가운데 존슨앤존슨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2번 맞아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외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하는 백신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WHO는 EU가 승인한 백신들의 긴급 사용은 이미 승인했고요. 현재 중국 시노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EU 집행위원회가 이 관광 제한을 완화하려는 거 경제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관광이 EU 경제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탓에 관광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도 나오고 있으니까 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겁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은 다시 그 해당 규제를 원상 복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비-EU 국가들의 보건 상황이 악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이에 대응해서 회원국들이 자국 내 외국인 관광을 신속히 제한하는 걸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규정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네, 회원국 대사들이 이번 주에 해당 제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새 제안을 회원국들이 채택하면 이번 6월부터는 발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현행 회계 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기존 15,000명에서 62,500명으로 높인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기존 숫자를 유지하려다가 비판이 고조되자 방침을 바꾼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패배가 큰 사기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대형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 발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난민 수용 한도를 크게 늘린다고요?
네. 이번 회계 연도 미국의 연간 난민 수용 상한선을 6만 2,500명으로 수정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기존에 1만 5,000명이었던 걸 4배로 늘린 숫자인데요. 이전 행정부가 설정한 역사적으로 낮은 숫자를 철폐하는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1만 5,000명이었던 기존 상한선은 난민을 환영하고 지원하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네. 자, 이런 성명을 낸 배경이 뭘까요?
네, 원래는 기존 숫자 1만 5,000명을 유지하겠다고 했었다가 이민단체와 민주당 의원 일부 등이 거세게 반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약 2주 전인 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현행 2021 회계 연도에 난민 수용 상한선 1만 5,000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1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규모로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이민단체하고 민주당 의원 일부가 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한 겁니까?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을 환영한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그 약속 위반에 그에게 투표한 것이다 라고 민주당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프로테스 하원의원이 강조했는데요. 같은 진보 여성 정치인인 일한 오마르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고요. 빅더빈 상원 법사위원장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네, 약속 위반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과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했었습니까?
난민 수용을 트럼프 행정부보다 크게 늘리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차기 회계 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12만 5천 명으로 높이는 계획을 공개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계 연도에는 기존 행정부가 설정했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던 겁니다.
네, 당초 기존 숫자를 유지하기로 했던 것은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이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할 시간을 버는 차원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달 ABC 방송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지금 이민 분야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난민 수용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이라고 이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에 파악한 난민 시스템은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자원과 방법, 효과적인 절차 면에서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가 이번에 방침을 바꿨다는 것, 기존 결정이 잘못됐다고 정부가 인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당한 판단이기는 했지만 이런 결정이 옳지 않은 메시지를 줬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발표는 난민 수용이 미국의 세계적 입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날 성명에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난민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의문을 제거해주는 행동을 취하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한 반응 볼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민들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제공하는 미국의 자랑스럽고 초당적인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민주당 소속인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날 평가했는데요. 주요 이민단체들도 지지 성명을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공화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보수 하원의원 모임인 공화연구위원회가 트위터에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20년 만에 가장 많은 불법 이주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수용 한도를 400%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스스로 초래한 위기가 명백하다면서 확실히 의도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회계 연도에 새로 설정한 62,500명 상한선을 채울 수 있을까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 9월 말에 마감하는 회계 연도가 이제 불과 5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에 나왔다고 진보정책연구기관인 케이토 연구소 측이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발표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네, 그 점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은 이번 회계 연도 남은 시간에 62,500명 수용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점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은 미국의 난민 수용 능력 확장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다음 회계 연도에 계획한 12만 5천 명 목표를 성취하는 또 기반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회계 연도에 난민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전망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6만 2,500명 상한선에서 4분의 1이라도 채우면 행운일 것이다 라고 이 케이토 연구소 측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상한선이었던 1만 5,000명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건데요. 지금 난민 수속에 관여하는 기구들의 업무가 이미 가중된 상황이어서 수용을 늘리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2020년 실시된 부정 대선은 오늘부터 앞으로 큰 사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었지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크게 패했는데요. 투개표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입장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인한 겁니다.
네, 지난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다시 되짚어볼까요?
네, 전체 득표수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700만 표 이상 앞섰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인단 확보수에서도 격차가 컸는데요.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306명을 확보한 반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32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결과를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공식 인증하면서 바이든 당시 후보가 당선인 지위를 확정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이 인증 절차를 방해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선 결과를 부정한 데 대해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소속 정당인 공화당 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은 도둑맞이 않았다라고 리즈 체니 하원의원이 이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누구라도 이 선거가 큰 사기였다라고 퍼뜨리는 사람은 법치 원칙을 배반하는 것이고 미국의 민주주의 체계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라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네, 체니 의원이 어떤 인물입니까?
네,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입니다. 이 서열로 치면 하원에서 공화당 내 3위에 해당하는데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맞딸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을 당시 이 체니 의원은 이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 10명 중에 한 명인데요.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측은 당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체니 의원을 향해서 의원총회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직을 사퇴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소속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2월 이 비공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61표, 반대 145표를 기록한 것으로 관계자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채니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분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채니 의원은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갈등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채니 의원의 낙선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공화당에서 채니 의원에게 맞설 예비 후보가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한 게 오래간만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로 소통 창구로 활용하던 인터넷 사회연결망 계정들이 잇따라 운영 정지되거나 폐쇄당했던 영향이 큰데요. 이 폭력 조장 위험 때문에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가끔 성명을 내거나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한 발언만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져 왔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라인 소통에 다시 나설 수 있을 만한 변화에 기대가 모이는 중입니다.
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 수 있을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살피는 독립기구인 감독위원회가 이 계정 운영 정지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페이스북 측은 감독위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면서 결정이 나오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5월은 아시아계 문화유산의 달인데요. 때마침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변하는 새로운 단체가 탄생을 했다는 소식이죠.
네, 유명 아시아계 사업가들이 주축이 된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 TAAF라는 단체가 3일 발족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혐오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정책적인 변화도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네. 이 재단의 출범 시기도 그렇지만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 재단이 약속받은 기부금의 액수 때문입니다.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를 지원하는 단체로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정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 월마트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기업들로부터 1억 2,5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추가로 또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아시아계 사업가들이 이 재단 이사진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재단의 회장은 인도 출신 경제학자인 소나이 샤 조지타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이 이사들 가운데에서는 투자회사 히말라야 캐피털 설립자인 리 루 회장과 타이완계로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 야후의 공동 설립자였던 제리 양 전 최고 경영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사진 가운데 혹시 한국계도 있습니까?
네, 대형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레디스 로버츠의 조셉 배 공동대표가 이사진 가운데 한 명이고요. 자문위원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국계가 있습니다. 이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유명한 배우 이 대니얼 배 김 씨가 이 자문위 공동의장을 맡았는데요. 김 씨는 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여동생이 아시아계 혐오범죄 대상이 된 적이 있고 이 자신의 자녀들도 혐오범죄 대상이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재단의 지금은 우선적으로 아시아계 혐오를 멈추는 데 쓰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특히 많이 늘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증오 국단주의 연구센터가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을 조사한 결과 이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는 전년도와 비교해 1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일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인물 6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문제는 정책 위반자들은 물론이고 자산단체들로부터도 외면받아 왔었다고 재단 측은 지적했습니다.
네, 다른 소수 인종보다 아시아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시아계가 미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에 달하고 있지만 전체 자산기금 가운데서 아시아계의 할애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는 보통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고 또 부자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샬론 샤 회장은 이런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민심 때문에 아시아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네, 우선 이 재단 활동 목적과 이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을 후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아시아계는 원래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더 강했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좀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아시아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또 출신 국가를 세분해서 보면 결과가 좀 다릅니다. 베트남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네, 정치적 지원 외에 또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PBS 공영방송과 함께 아시아계 미국인 방송 시리즈를 공동 제작하고요. 또 미국 역사에서 아시아계의 역할을 대조명하는 공교육, 이 교육과정을 새로 짜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전화 연결 앞부분에 음질이 좋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체코 정부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단약고 연쇄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대거 추방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 사건에 러시아 정보기관인 GRU 요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러시아 GRU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찰총국 GRU는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부 직속 정보기관입니다. GRU는 특수부대를 운영하며 국내외 군사정보 수집 외에 대외 비밀 공작도 담당합니다.
Russia's GRU is thought to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2014 annexation of Crimea.
GRU의 러시아 내 정보기관으로는 연방보안국 FSB와 대외정보국 SVR 등이 있습니다. GRU의 전신은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뒤인 지난 1918년에 출범한 정보등록관입니다. 당시 소련 연방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다른 비밀기관들로부터 GRU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1년 소련이 무너진 뒤 국가보안위원회 KGB가 분리됐습니다. 해외 정보를 담당하던 KGB 산하 1총국이 SVR로 국내 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2총국이 FSB로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보를 수집하던 GRU는 큰 변화 없이 기존 역할을 지속했습니다. GRU 요원들은 냉전 시기부터 지금까지 쿠바 미사일 위기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크림반도 병합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군 정보기관 특성에 맞게 체첸이나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 많은 분쟁 지역에서 정보 수집, 요인 암살, 교란 활동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oday we announce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conspiracy of Russian military intelligence officers.
서방 정보 기관들에 따르면 GRU는 광범위한 비밀 간첩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킹 등 러시아의 사이버 전력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GRU는 러시아가 감행하는 정보 전쟁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GRU는 그 밖에 상당한 규모의 특수 부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GRU 소속 특수 부대는 러시아 최정예 병력으로 다양한 수준의 정보 수집 및 군사 작전에 동원됩니다.
US sanctions target Russian cyber actors for alleged intervention in the 2016 US
GRU는 최근 서방 세계에 큰 위협으로 부각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민주당 전국 위원회 전산망을 해킹하는 등 자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GRU 관리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또 GRU 요원들은 지난 2018년 영국에서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을 신경작용제인 노비초크를 써서 암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GRU 해킹 집단이 사이버 공격으로 국방 및 국제 관계에 관련된 정보, 금융 및 산업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훔치고 있다고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러시아 GRU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운하 건설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구성한 위원회는 파나마보다는 니카라과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승인받기 위해 의회에 운하 건설 계획안을 제출했고 하원은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파나마의 토지와 공사권의 가격을 낮췄지만 상원에서도 파나마보다는 니카라과 건설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원에서 니카라과와 파나마를 두고 운하 건설 지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카리브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도시 하나가 파괴되고 주민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문들은 니카라과에 다른 화산이 활동을 시작해서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카라과 대통령은 활화산들이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니카라과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우표가 발행되면서 미국 상원의 결정을 바꿔놨습니다.
니카라과에서 발행된 작은 우표 한 장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운하 건설 장소를 두고 의회에서 논의가 한창일 때 이 우표는 의원들에게 화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작은 우표 한 장의 영향으로 니카라과 운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됐는데요. 결국 미국 상원은 화산의 위험이 있는 니카라과 대신 파나마 운하 건설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앞서 내렸던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상원에서 가결된 파나마 운하 건설안을 승인했습니다.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콜롬비아의 운하 협상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협상을 중단하고 니카라과와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위협은 곧 효과를 보였습니다.
1903년 1월 콜롬비아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운하지대 10km 지역을 미국에게 제공하고요. 미국이 이 운하를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콜롬비아에 1,000만 달러를 일시불로 제공하고 해마다 2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두 달 안에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의회는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파나마 운하 건설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문제는 단순히 콜롬비아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 발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래 문명 사회로 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될 사업이 콜롬비아 때문에 완전히 차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파나마를 점령할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파나마에서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독립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에게서 부여받은 옛 조약을 근거로 콜롬비아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았고요. 미국군 한 몇 척을 파나마 해역에 파견했습니다.
파나마 독립을 주도한 지도자는 마누엘 아마도르였습니다. 이 아마도르는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갖고 있는 프랑스 회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필립 부나우 바릴라였는데요. 이 대표는 미국인 변호사 윌리엄 크로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파나마 독립을 지원했습니다. 프랑스 회사 대표와 미국인 변호사는 마누엘 아마도르에게 독립 선언문과 헌법 제정을 도와주고 독립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줬습니다. 아마도르는 이 자금을 이용해 수도 파나마시에 콜롬비아 군 사령관을 매수했고 자신을 체포하라고 했던 주지사의 지지도 얻어냈습니다.
마누엘 아마도르는 소규모 철도 노동자들과 의용 소방대를 편성했습니다. 1903년 11월 4일에 파나마시를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 전인 11월 3일, 콜롬비아군 500여 명이 파나마시에서 80km 떨어진 콜론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시로 갈 수 있는 열차는 객차가 겨우 하나뿐이어서 콜롬비아 병사들이 모두 다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엘 아마도르는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별다른 총격전은 없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파나마의 시민군들은 독립을 요구하며 대부분 공중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콜롬비아 군 장교들을 재빨리 체포한 다음 마누엘 아마도르는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도르는 어제까지는 콜롬비아의 노예였지만 오늘은 해방됐다면서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르는 파나마 공화국 만세와 루즈벨트 대통령 만세를 외쳤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에게 파나마를 다시 통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콜롬비아가 파나마에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파나마의 새 정부와 운하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파나마의 새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 조약은 앞서 콜롬비아 상원이 부결시켰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에 제공하는 운하 지대가 10km에서 16km로 늘어났습니다. 운영하는 기간도 앞서 콜롬비아와 얘기됐던 100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미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는 이 조약은 1903년 11월 18일에 서명됐습니다. 파나마가 독립을 선포한 지 불과 15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콜롬비아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이 파나마에서 취한 행동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Toy Story 4 통해서 한번 표현 배워볼게요. 토이 스토리 시리즈가 새로운 장난감 친구인 포키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순진한 소녀 보니가 스포크를 이용해 직접 만든 장난감인 포키. 보니를 아끼는 마음에 우리의 우디는 포키에게 장난감의 운명을 설명해주지만 포키는 운명을 거부하기만 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We have a situation 들어보겠습니다.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Woody, we have a situation. We have a situation. Situation 하면 상황 혹은 처지. 그래서 we have a situation 하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쓰는 표현으로 문제가 생겼어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죠? We have a situation. We have a big problem to solve. 우디의 장난감 친구들은 우디와 포키를 찾아 집에서 나와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고 간신히 포키를 설득해 함께 보니에게 돌아가던 우디는 우연히 오랜 친구 보핍을 만나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주인인 보니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We have a situation.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orky is the most important toy to Bonnie right now. We all have to make sure nothing happens to him.
Woody, we have a situation.
I am not a toy. I was made for soup, salad, maybe chili, and then the trash.
Buzz, we've got to get Forky.
Affirmative.
문제가 생겼어. 상황이 좋지 않아. We have a situation.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